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2010년부터 좀 공부를 해서 좀 알았지만, 이렇게 또 이제 역사로 학생들한테 가리키는 거하고 또 이분의 삶을 또 글로 쓰는 거하고 또 갑자기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강연을 또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초조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새벽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많은 걸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강연할 때는 진정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성 중심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첫 번째 것은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문화임에 대해서 강의하지만, 이제 이승만과 독립정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비교해보면, 남북 경제력 차이가 굉장히 비교가 안될 만큼 크게 나타난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목 국민 총소득 GNI가 저희는 북한의 45배, 수출은 176배고요. 경제 규모는 북한의 45배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경제 규모가, 여기 그래프에 보시지, 한 300달러 정도 추산되는데, 이게 300달러면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수준이 우간다, 예멘, 잠비아와 같은 동급의 수준입니다. 자, 저희 국력이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뛰어난 국력이었는가? 그건 아니죠. 맨 처음에 대한민국이 출발했었을 때, 그때 1948년 8월 15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일본이 바로 이제 군사 무기를 갖다가 북한 쪽에서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가 중화학 무기가 많이 발달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석탄과 바로 저기 전기가 전부 다 북한 쪽에 95%, 96%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에서 전기를 끊으면 이 남한에서는 어둡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남북한 결과가 이렇게 소득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나타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지 이렇게 이러한 결과를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99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 경제사학자 더글라스 노스는요, 각국의 흥망성쇠의 원인은요, 시장 경제라는 효율적인 경제 제도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학자로서 경제학자인데, 데런 에스 모글로우와 제임스 로빈스라는 사람은 정치 경제의 상호 작용이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데, 바로 경제제도가 핵심 역할을 하고요. 또그 나라의 경제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정치와 정치제도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10위권의 경쟁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북한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들어설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틀을 이 나라에 깔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이 나라에 깔으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그 나라에 세팅이 됐다 할 때라도 그것을 관리를 못하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죠. 그죠? 경영이 안 되죠. 지금 저희 나라가 겪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이제 상당히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국력이 쇠퇴해 가고 있는 그런 순간에 가 있는데, 왜 우리 국력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국가 정체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역사가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에 그한 번도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킨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더불어서 이 나라의 국민 정신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알았지 그 전에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많은 저서와 또 그분에 대해서 쓴 책들을 읽어보니까 아 정말 저도 이 나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다 주는 많은 선입견에 의해서 함부로 그분을 판단했던 적이 있었지만 제가 그분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서 정말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고 너무 잘못했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역사에서 우리 국민이 그에게 너무나 정말 잔인한 짓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에게 잔인한 짓을 하는 것은 정말 죄악된 일인데요. 그 나라의 모든 문제, 그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그것을 세팅하신 분을 그렇게 매도하고 비난하고 온갖 거짓으로 프레임 씌운다면 그것이 하나의 도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인가?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국가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누구시고 또 그분이 독립운동가 나라의 건국 과정 그리고 6.25에서 나라를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분의 정신을 보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정신을 되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너무나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삶이 어떻게 됐는가 뭐 이런 것은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진짜 언제 태어났냐면 강화도 조약 1876년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난 이후 한 1년 뒤에 이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불평등한 조약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이제 수탈돼가는 이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해결할 문제는 바로 그때는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바로 이 나라의 문제를 이분은 해결할 사명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바로 이제 그 뒤에 이제 청일전쟁이 또 벌어지죠. 이 청일전쟁이 벌어질 쯤에는 바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배재학당에 입학해서 서양학문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무슨 공부를 했냐면 한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공부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어서 바로 사수삼병을 17살에 뗄 정도로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조선 말기의 과거 제도의 부패에 의해서 그분은 가난하셨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지 못했고요. 대신 이제 과거 제도가 폐지된 다음에는 배재학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배재학당에서 서양 학문을 배우면서 서양의 문명을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독립협회는 아시죠? 그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거로 많이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그런 일을 했던 곳이 독립협회인데요.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이전 이름은 협성회였습니다. 그래서 협성회 주요 멤버로 활동을 했고요. 이분이 또 이제 굉장히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는데요. 영어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배재학당에 졸업식 때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그 제목이 한국의 독립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독립이라는 한국의 독립이라는 것을 연설을 하면서 바로 그 배재학당의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많은 감동을 줬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바로 조선의 애국자에다가 조선에서 제일 잘하는 영어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요 부한말부터 민주주의에 대해서 의식이 싹트게 되었고 바로 봉건 시대인 조선 시대에 대해서 바로 조선이 왕권 중심의 봉건 제도를 청산을 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민 공동의 사건을 아시죠? 자, 이것이 바로 1898년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국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신이 러시아 이권의 침탈을 규탄을 하고 독립협회 주최로 만민공동회에서 가두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바로 고종의 실책을 비판을 하고 빨리 이 고종이 조선을 개혁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저희가 생각하면 뭐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당시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3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연설을 하는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임금으로서도 자신이 임금이지만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를 때는 두려움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지만 고종은 계속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계속해서 이승만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조건을 들어주기 달라고 이제 요구했었을 때 이제 이승만에게 그들이 한 것은 바로 보부상을 통해서 바로 이승만을 바로 이제 방해하고 이제 테러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승만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바로 이제 고종을 공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바로 고종을 폐위시키고 다르랑을 이제 그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제 영모에 가담을 했는데 그 영모가 누설이 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이분이 이제 한성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고 또 여기서 탈옥까지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형 선고를 이제 받으면서 이제 이분이 상당히 이제 그 전에 배제학당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조선의 구한말을 보면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승만이를 보면 희망이 보인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한테 많은 선교사들이 공을 많이 드렸어요. 이 많은 신앙 서적을 주고 이렇게 많은 그 기도를 해주고 그래도 이승만이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그 한성 감옥에 죄수가 되었을 때 이분이 자기가 언제 목이 떨어질 사람인지 그런 상황을 언제나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마름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한성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제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이승만은 굉장히 영어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영어 사전을 갖다가 집필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러인 전쟁이 발생했어요. 러인 전쟁은 바로 어떤 전쟁인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바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조선을 중간에 두고 사이에서 바로 조선을 쟁취하고자 장악하고자 바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때도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모두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분명히 봐도 이 조선은 자립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식민지 국가로 가게 되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독립정신한 책을 갖다가 감옥에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집필했을 때는 물론 이것을 감옥에서 쓸 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써서 이걸 갖다가 그때는 화선지잖아요. 붓으로 써서 이걸 허리에 묶어가지고 이게 면회 오는 사람에게 그걸 갖다가 반출을 시켜서 나중에 이제 LA에서 이것이 이제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정신을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는 대한제국이 현실이 어떠하고 그리고 대한제국의 현실은 이러한데 국제정세는 어떠하며 선중계 역사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이승만이 해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상의 정치 경제 역사를 명확하게 통찰하면서 바로 조선과 청나라라는 이 나라가 봉건 국가면서 바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이 조선이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승만은 일단은 조선이라는 조선에서 왕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벌써 이 시대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바로 조선이 부국강병을 해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성찰을 벌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은 일본으로 다 이겼습니다. 이제 감옥에 이제 있었던 이승만 자신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바로 기회가 왔어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미국에 보내서 바로 미국으로부터 조미수요조약에 의해서 조선을 좀 구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승만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형이 면해져서 특사로 이제 파견이 되고요. 이제 그 선교사로 이제 어떤 아는 선교사, 한국에 왔던 선교사라는 딘스모라는 사람의 주선으로 이제 미국의 존 헤이라는 국방장관도 만나서 이제 이 한미수호조약의 거중조정의 조문에 따라서 미국이 도와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갑자기 사망을 하셨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은 이제 한국의 독립을 일본 침탈로부터 지켜주도록 바로 시어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지만 여기 보면은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죠. 이 카스라 테프트 밀약은 바로 미일 사이에 바로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비밀이 맺어서 일본이 조선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약입니다. 근데 이미 이승만이 시어도 루즈베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미 강대국 간에 조선을 놓고 거리가 끝난 거예요. 그냥 조선에 좋은 청년이 와서 작물 장래가 촉망되는군 하고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나라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자, 이승만은 미국에 가서 곧장 돌아오지 않고 바로 이제 그 워싱턴 대학의 학부 2학년을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해서 바로 국제법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의 지도 교수였어요. 그때 프린스턴 대학교 이분이 총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승만은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어서 자신이 박사학위를 받았던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이라는 이 내용이 너무나 잘 써진 좋은 내용의 논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승만이 학위를 마칠 즈음에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한제국이죠. 그죠? 이 나라가 없어진 바로 경술 국치를 1910년 8월 29일에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승만은요,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국 기독교 청년회, 우리가 아는 YMCA 한국인 총무와 청년학교 학감으로서 교육 전도 활동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03개 선교구역을 방문하고 34회 집회를 열리고, 그리고 7,350명의 학생을 만나고, 광주, 전주, 군산, 남으로, 그리고 북으로는 평양 산천까지 전국을 돌면서 전도 활동을 하고, 전국적인 YMCA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일제로서는 이런, 조직망이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만든 사건이 배고인 사건입니다. 일제는 이승만을 겨냥을 했지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미 많은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이 사람을 다치지 않게 위해서 일본에게 당신들이 이승만이를 잡아간다면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당신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도 이승만이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기독교 감리의 총회인 그 미국의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릴 그 집회에 선교사들이 이분을 대표로 파견해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배고인 사건을 폭로하는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집필하고요. 바로 이 나라가 살려면 정치, 민주 이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입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의, 진실 이런 바로 참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면 바로 그 인간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은 이제 미국에 망명을 가서 이제 외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제 이분이 그 대한민국 상해 임시 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돼요. 1919년은 우리가 아는 상해 임시 정부만 있었는 게 아니라 뭐 한성, 노령, 브라디보스크 여러 곳에 임시 정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1절을 이후로 이제 바로 애국지사들이 각 지역에 가서 임시정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서로 통합이 안 되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만든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데 그것이 상해에 위치를 두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상해 임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복장으로 변방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30만 달러의 그 현상금이 걸린 사람이에요. 일본한테. 그렇기 때문에 변복을 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해 임시 정부,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서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서 일을 잘 해야기보다는 서로 다른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승만 박사는 외교로 독립을 풀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장투쟁을 해서 바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있었고 이분들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의 영향력이 셌어요. 그래서 상당히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외교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6년 뒤에 이제 탄핵을 시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외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긴 시간이 이제 지나서 독립의 어떤 가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1941년쯤 되면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바로 2차 대전이 발발해가지고 이제 각 나라가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틀림없이 일본이 미국을 침략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한국의 독립은 카운트다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미국이 틀림없이 일본이 미국을 반드시 침략을 한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일본 사람들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른 나라하고 종교가 굉장히 틀리죠. 그죠? 그들은 어디를 무엇을 섬기죠? 신토죠, 신토. 그래서 천황을 숭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천황의 유일신이고 천황을 위해서 죽으면 신이 된다라는 것을 사상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일본은 반드시 여러 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인데 반드시 미국을 침략한다라고 이승만이 주장했어요.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1941년 바로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했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승만의 일본 내막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에서도 출판이 되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아무리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일본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그렇게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책이 없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을 한다면 그 나라의 정세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정신을 모르는데 근데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이 갖고 있는 그 가면의 실체를 이 책에 굉장히 명확하게 잘 써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맥아더 장군이 바로 일본을 점령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것이 바로 이제 한국말로는 일본 내막기입니다. 자, 이승만 박사님이 미국에서 외교를 했었는데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교포들의 도움으로 이제 외교를 했지만 굉장히 본인이 국적도 없는 그러한 노인으로서 굉장히 미국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주라고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시켜달라고 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지만 언제나 이 늙은 노인네 취급을 받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 이제 계속해서 이분은 미국의 정치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진실하고 굉장히 유능하고 바르면 호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잖아요.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뭐 지금 미국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미국은 상당히 기독교 정신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그 바로 일본이 바로 침략을 해서 확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동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그 나름 외교를 여기서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었을 때 이 조선이 대한제국이라는 곳은 나라가 없었죠, 그죠?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 대신 어디냐면 일본이 우리나라가 된 거죠, 그죠? 이 송기정 그 선생님께서 일장기를 갖고 뛰고 싶었겠습니까?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의 입장은 일본을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잠재적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가둬가지고 이 사막 같은 데다 이제 모아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할 정도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도 똑같이 일본 사람의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우리는 일본하고 다르다. 일본이 침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본 미국 지도자들에게 요구를 해서 바로 한국 사람을 적성 국민 명단에서 한국민을 제외시켜줬습니다. 이승만의 외교 활동은 나중에 바로 카이로 선언으로 나타났어요. 이 카이로 선언 바로 1943년 11월에 카이로에서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주겠다는 이 내용이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 선언에 상당히 미심쩍인 내용이 있었어요.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한 것에 원래는 분명하게 가장 이른 시간에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주기로 했는데 이 영국이 이거를 요구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켜주자 이렇게 그 문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미심쩍게 생각하고 바로 이것은 틀림없이 바로 강대국들이 또 우리 코리아를 신식민지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 빨리 밝혀라 라고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이제 얄타 회담이 이제 벌어졌는데 전쟁이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미국은 이 바로 유럽에서도 싸워야 되잖아요. 나치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에게 이제 바로 이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소련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바로 이 소련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공산 세력을 갖다가 계속해서 바로 세계에 확산시켜 갈 것이다 라고 경계를 하라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미 국무부에서는 또 이승만의 언급을 묵살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바로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1945년 8월 6일 9일 이거는 이제 일본이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폭을 두 방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히로히토 왕은요 이거에 대해서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들, 어린 아이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사항전을 외쳤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얄타 회담에서 소련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그 소식을 일본도 알았기 때문에 이 잔인한 소련이 참여하게 되면은 일본 국채를 보전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미국에 우리가 항복할 것이니까 우리의 그 천황제를 그대로 인정해주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항복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무장투쟁파도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를 통쾌하게 적을 물리쳐줬긴 했지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외교 활동은 카이로 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회담들 그 이전의 일도 외교적인 성과로 나타내서 결국은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지도자들이 바로 한국이란 나라는 듣도 보도 못했지만은 바로 이승만에 의해서 바로 독립을 시켜줄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를 금방 건국할 수는 없었지만 이승만의 외교 활동은 바로 큰 성과가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